자, 사도행전 가운데서 우리 천사의 특별한 구원의 역사, 심판의 역사가 나타내는 부분인데요. 이 천사 하면은 참 재밌습니다. 미국에서 얼마 전에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당신은 천사의 존재를 믿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다 불신자들까지도 전부 천사의 존재는 믿는데요. 하나님은 안 믿는데. 예수는 안 믿는데 천사의 존재는 믿는다 그래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것도 재밌습니다. 대부분 믿어요. 이게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이게 인간의 영물임이 확실합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간에 어느 정도 이 하나님을 알만한 그런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고서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지가 지옥 갈 존재라는 거는 못 깨닫는 거지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못 나오는 거예요. 천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부지 중에, 부지 불각 중에 사실은 지금 우리의 이 현실이 현재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만이 현실이 아니고 이 우리의 눈과 오감으로 느끼지 못하는 신비한 하나님의 세계가 있음을 부지 불각 중에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삶 가운데서 너무 단조롭잖아요, 신앙생활도. 그런데 교회도 가끔씩 이렇게 특별한 초자연적인 현상을 체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그렇게 밍밍하게 있던 성도가 어느 날 부흥집회 와갖고 있는데 갑자기 불을 받았습니다. 그냥 머리만 발달해가지고서 하나님을 막 머리로 분석하고 비판하고 그러는 사람이 갑자기 불을 받아 입에서 그냥 방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이 그냥 계속 터져 나오니까 우리 친구 저 대학도 서울대학 나오고 아주 그냥 한국에서 박사학위 여기서 박사학위까지 한 친구입니다. 뺀질뺀질한 친구요. 한참 후배였는데 그냥 부엌에 그냥 한번 나와 본 거예요. 그러다 방언 받아갖고 아니 창피해가지고 어디서 막 왈왈거리니까 집에 그냥 그 클라셋에 기어들어가가지고서 막 뜨거운 친구가 됐습니다. 사실 그랬어요. 한번 우리 좀 체험적인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실감을 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에 이게 자극제가 됩니다. 음식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맨날 간도 안 된 거, 아니면 소금간만 한 거 그냥 국 끓여 먹다가 거기에 풋고추 다 하고 말이요, 호박도 하고 해서 보글보글 찢어가지고 먹어보면은 하, 맛있잖아요. 밥맛이 절로 납니다. 신앙생활에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좀 갈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이 언제 오느냐? 오늘 이 베드로에게 나타난 이 역사를 통해서 한번 보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단조로운 여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천사가 나타나도 좋고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으로 갑자기 육신에 불편하던 부분이 신유를 받는 것도 좋고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좋고요. 방언을 받는 것도 좋고 좀 일어나고 싶습니다. 사실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부흥성회가 이제 8월 27일부터 29일인데 그때 일원째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근데요,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일어납니다. 오늘 한번 말씀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삶도 정말 단조로운 그냥 몸이 건조한 그냥 소금만 집어넣은 그런 그냥 맹국이 아니고 짭짤하고 맛있는 국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천사가 무엇인가 한번 우리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천사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사람처럼 천사도 피조물이고 천사는 육신이 없습니다. 인간에게 나타날 적에는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천사를 그릴 적에 그냥 멋있는 사람, 어떤 분 가버리는 여자로 또 그립디다. 그 날개까지 달렸고. 근데요, 천사가 꼭 날개가 달렸을까? 글쎄요입니다. 성경에 천사가 나타나는데 그 날개가 있었으면 딱 보고서 천사인 줄 금방 알게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 천사들은 그냥 사람처럼 나타났습니다. 물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겠지요. 영물입니다. 영물. 어떤 모습으로도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몸은 없는 존재고, 두 번째는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입니다. The angels serve God in heaven. 하나님을 섬기,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계시록에 이제 일곱 가지 심판을 하는데 그 천사들이 그 심판을 관장했습니다. 천사들이 근데 하나님 앞에 시위했다. 무슨 소리냐? 하나님을 둘러싸고 진치고 있는 천사들의 모습. 옛날에 이제 황제들이 다 가면은 그 주위에 신하가 도열하듯이 천사가 도열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꼭 하나님만 섬기는 존재가 아니고 또 성도를 섬기는 존재입니다. Angels serve the saint in this world.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우리가 미가엘 천사, 뭐 가브리엘 천사, 뭐 그냥 어떤 사람들은 천사를 숭배합니다. 갑자기 예배 중에 한번 천사가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눈에 보였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예배 가운데 임재하고 계실 적에는 여기에 천사들도 꽉 깔려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아서 그렇죠. 여러분, 엘리사가 게하시가 두려워하니까 그냥 아람 군대가 막 다 둘러싸 두려워하니까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지금 하나님의 군대 천사를 보게 하니까 게하시가 막 기약을 합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우리의 영안이 떠여서 그냥 천사가 보인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가엘 천사가 막 그 모양은 불꽃 같고 막 이게 막 덩치는 말이요 산같이 높고 그냥 그러면 눈이 막 불꽃 같은 눈 무시무시한 창금을 막 들고 있어서 그런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고 하고 꿇어 엎드려서 절합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계시록에 뭐 요한도 천사 앞에 절하니까 천사가 뭐라 그래요? 나는 당신들을 섬기는 존재라고 전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이 천사, 그래서 이 성도들이 천사보다 훨씬 귀한 존재예요, 여러분. 천사보다 우리가 힘은 약할지만 그러나 권세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은 존재, 천사를 부리는 존재. 어떻게 부리느냐?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여러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천사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Two kind of angels. One is the angels normally we call angels who serve God. There are different angels. They are servants of the devil. Who rebelled against God. 하나님의 전에서 마귀가, 루시퍼가 하나님께 반역할 적에 루시퍼를 따라서 천사의 3분의 1이 다 따라서 이 땅으로 내침을 받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그런 천사들을 얘기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 이 땅에 있는 소위 정사와 권세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따지고 보면은 모두 악한 영들, 악한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과 천사의 삶은, 천사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밭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은요, 따지고 보면 바로 이 악의 천사들과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막 시험이 밀려오고 신앙생활 어려울 적에 혹은 막 그냥 우리 같이 교회 섬기는 성도가, 목사가, 뭐 집사가, 장로가 여러분을 시험 들게 해서 괴로울 적에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무 싸우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이게 다 악의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악의 영들이 성도들을 그냥 이렇게 좋은 성도들, 영어로 매니플레이트, 성도들을 역시 성도들에게 역사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각시오고 우리를 막 이 온통 악의 구렁이에 빠뜨리기 위해서 막 끌고 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욕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 뒤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어떻게 싸웁니까? 여러분 아시죠? 악의 영들과 어떻게 싸워요? 기도로 싸웁니다. 기도할 적에 우리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과 육으로 그냥 주먹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성도들은 기도로 싸웁니다. We fight with prayer. 이 기도는 하늘의 보좌의 모든 능력, 천사들을 끌어 사용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For our struggle is not against flesh and blood, but against the rulers, against the authorities, against the powers of this dark world, and against the spiritual forces of evil in the heavenly realms. 오늘 그래서 우리 천사들이 어떻게 천사들이 역사했는지 한번 보물으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이 놀라운 천사의 역사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컨텍스트는요, 보시면은 이게 이제 기원 후 약 44년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교회가 핍박을 받았던 것도 잠깐이었고 그 후에 교회가 다시 안정되고 이제 교인들 숫자도 많이 불어나고요. 예루살렘 뿐이가 아니라 이 뭐 유대 각처에 교회들이 쫙 서서 교회가 흥황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때 지금 새로 부임한 유대 왕이 아그리빠입니다. 아그리빠 1세라고 해서 이 친구는요, 원래 예수님 태어나실 적에 그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손자고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게 했던 헤롯 안디바의 조카입니다. 이 사람요, 당신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 로마의 이 사람들이 이 변방에 있는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우선 그 나라의 왕이 될 이 어린 애들을 아주 애기 때부터 데려다가 로마 황제가 될 그 애들하고 같이 기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질이에요, 인질. 인질로서 이 반역을 못하게 하는 역사도 하고 나중에 다스리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헤롯 아그리빠는요, 가이우스하고 글라우디우스 두 사람하고 같이 그냥 형제처럼 같이 컸습니다. 네 살 때부터. 근데 가이우스는 이 37년, AD 37년에 로마 황제가 된 친구입니다. 칼리큘라라고도 부르고 아주 그냥 악명이 높았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 자기의 신상을 성전에다 세우라고 명령했다가 안 세우면은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겠다고 그냥 그런 짓까지 했는데 중간에 이 군인 장교에게 그냥 암살당함으로써 짧게 그냥 4년 만에 끝나고 그 다음에 이 클라우디우스가 황제가 됩니다. 같이 컸던 클라우디우스가. 그래서 지금 이 황제 두 사람의 친구요. 그래서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는 유대 땅 가지고 그전에는 다른 이 유대 영토들을 받아가고 지금 현재는요 거의 유대 모든 땅을 통치하는 막강한 왕입니다. 백이 그냥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그냥 뒤에 백이 있어서 로마 어떤 당국도 거기에 지금 주둔 나와 있는 로마 총독도 이 아그리빠 앞에서는 입도 뻥긋 못합니다. 거기에다가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참 인기가 좋았어요. 이 사람이 내기 좋으니까 로마에 그래서 돈 많이 끌어다가 유대인들 막 여기 공사도 많이 하고 뭐 잡도 많이 창출하고 정치를 참 잘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보니까 더 인기를 얻고 싶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유대인들을 기쁘게 할까 보니까 이 예수 믿는 자들이 그때 이 말리오 스테반의 핍박 때 완전히 죽었으면 괜찮은데 어떻게 된 게 자꾸 살아나니까 아 유대 공회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성전에 섬기는 제사장들이 참 싫어하거든요. 아 한번 교회를 그냥 작사를 내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교회 지도자 여러분 세베대의 두 아들이 있잖아요.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지금 이 사촌 형제간들 그 야고보와 요한은 말이요 예수님 때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말씀 읽은 대로 주여 주께서 그냥 그 왕위에 오르거든 내 아들 중에 그 엄마가 그랬지 마리아가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좌편에 그랬던 사람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마시는 잔을 너도 마시려니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돌아 순교. 그래서 야고보가 그냥 정말 순교는 1등입니다. 그래서 목베임을 당하고 그거 보니까 야고보 목을 딱 베니까 그냥 유대인들이 무지 좋아하거든. 야 베드로까지 목을 베면은 더 좋아하겠구나 해가지고 베드로를 딱 붙잡았는데 그때가 마침 무교절이라 이제 유월절 기간 중에는 이 유대인들은 사람을 처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지나고 예수님 처형할 때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지금 딱 해놨는데 이 밤에 지금 천사가 역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천사가 어떻게 역사를 했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5절과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여기서 표현을 잘 보셔야 됩니다. 두 가지. 교회는 일 개인이 빈 게 아니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 전체가 예루살렘뿐이 아니라 유대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합심해서 함께 모여서 간절히 우리의 지도자 베드로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럴 적에 위기에 첫 번째는 위기에 예, 두 번째는 교회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세요? 보세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세사들이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말은 이렇게 간단한데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옥을 탈출할 수 없는 장벽이 철저합니다. 여기 보시면 군사가 4명씩 4패 16명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둘이는요 양쪽에서 딱 요새 수갑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세사슬을 각자 같이 딱 걸고 지금 양쪽에 베드로 양쪽에 누워서 같이 자고 화장실도 같이 가고 같이 사는 거예요. 꼼짝을 못합니다. 베드로가 조금만 움직이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금방 깹니다. 그뿐 아니고 또 두 군사들은 지금 문 앞에 지키고 있고요. 또 문 밖에 파수가 또 있고요. 그거 지나면은 이 어마어마한 철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들키지 않고 탈옥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무엇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는 넘치 못함이 없느니라. 네. 믿는 자에게는 넘치 못함. 왜냐하면 우리가 넘치 못함이 없으신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서 그냥 막강한 천사를 부릴 수가 있기 때문에 홀연히 주의 천사가 주의 사자가 곁에 있음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천사가 나타날 적엔 특별한 징조가 있습니다. 옥중에 광채가 조용하며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삶 속에서 정말 난관에 봉착해가지고서 정말 눈물로 그대로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어느 날 그 고통 가운데서 살붙잠이 들었는데 눈을 탁 떴더니 그냥 여러분 주위에 광채가 조용하며 온방하네.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그러면서 광채가 조용한데 베드로가 긴가민가하고 안 깹니다.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가로대 급히 일어나라.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어떻게 쇠사슬이 벗어지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천사가 치면은 인간이 만든 쇠사슬 그냥 쉽게 벗어집니다. 천사가 역사하면은 지진이건 쩌남이건 상관없이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자연적인 현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천사에게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 정말 그 마음과 삶을 바쳐서 하나님께 진정하는 사람,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위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천사의 손길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천사가 가로대 띠를 띠고 신을 덜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대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재미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지금 갓난 애기도 아니고 근데 아마도 이 사람 베드로가 도망 못 가게 하려고요 옷도 유대인들은 이게 그냥 이렇게 우리 한국 도포처럼 이런 거 덜렁 입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뭐 속옷이나 제대로 있었겠어요? 그냥 그런 겁니다. 남자들이 그래서 띠를 안 내면은 어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잘 적에 띠까지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신발이라 그래봤자 샌들입니다. 위에 그 뭐 끈으로 매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풀어놓고 그래서 꼼짝을 못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지금 하나하나 지시합니다. 띠를 띠라. 아마 베드로가 부지 중에 그냥 덜렁 나오려고 그러니까 온몸이 다 보였던 것 같아. 띠를 떼라 베드로야. 그러고 보니까 급한 중에 뛰어나오려고 이게 신발도 막 이게 신지도 안 하고 막 걸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야 그러지 말고 신을 덜매라. 이게 뭔 소리인지 아시죠? 이게 저 이북 사람들만 압니다. 신발 끈매라는 소리입니다. 신덜매 하면은 신발 끈을 신덜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신을 덜매라 하는 것은 신을 끈으로 자매라 이런 소리입니다.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대 그도 또 입고 따라오라. 아마도 속에 있는 거 바자마 같은 거 짜매고 그도 또 입고 따라가라. 이건 뭔 소리냐. 베드로가 그냥 이 바자마 바람으로 뛰어나오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라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자, 파수가 둘이 있습니다. 둘씩 둘이 있어요. 첫째 파수도 그냥 지나가는데 파수꾼이 아무리 눈을 부라리고 봐도 안 보이는 겁니다. 천사가 이 순간에 파수꾼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베드로를 못 보게 하는 겁니다. 뿐 아니고 철문, 밤에 어마어마한 철문입니다. 옥의 철문을. 근데 철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자물쇠 꽉 아무리 마귀가 세상에 우리의 적들이 우리의 삶을 막 보쌈 싸듯이 꽁꽁 애워싸고 자물쇠를 꽁꽁 채운 것처럼 우리가 탈출구가 없어 보이고 답답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천사가 역사하면은 절로 열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문제는 실제 우리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기도하고 이 마음속에 있는 이 철문부터 우리가 따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 철문이 절로 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 보면서 또 재미있는 거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천사도 화끈하게 도와주려면 말이요 베드로 그냥 샥 그냥 공중부양을 시켜서 휙 떠갖고 그냥 샥 날아가서 그냥 제자들 모이는 대로 탁 가까이서 나타나게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아니 근데 꼭 그게 가갖고 말이요, 옥에 들어가서 천사가 뭐 발로 차갖고 옆구리를 차도 아이고 이 천사가 그리고 뭐 속옷 입으라 끝내라 신발 끝내라 그 돈 입으라 그 돈 매라 그러고서 또 따라서 걸어나가야 되는 거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베드로가 걸으면서 이상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공짜로 먹는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믿음으로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하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베드로가 실감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재미있어요. 또 한 가지 저는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게 왜 야고보는 목베임을 받고 죽게 놔뒀을까? 야고보 제피쓸 적에는 이 성도들이 야고보 저거 옛날에 말이요 나 지는 우의정하려고 그러는데 싸가지 없던 녀석 잘됐다 그래서 기도도 안 했을까요? 아니죠. 똑같이 기도했을 겁니다. 참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의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 야고보도 죽었는데 뭐 기도해봤자 아니야 기도 안 할 겁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를 구원하신 역사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순교한 첫 번째 사도가 됨으로써 하나님 전에 영광을 올리도록 이미 계획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놔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할 바는 교회 지도자에게 교회 위기가 닥쳐왔을 적에 혹은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가 닥쳐왔을 적에 주님 앞에 간절히 나와서 기도할 따름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천사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천사의 역사가 또 심판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아그리빠, 그 당당했던 아그리빠, 로마 황제의 친구. 아그리빠는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그 풍채가 참 좋았다고 그래요. 그 모습이 오직 하면은 신 같다! 그냥 사람들이 칭찬을 했을 거예요. 그 세상적으로는 가장 위험 있고 정말 존경받았어요. 나름대로는 그런 사람인데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죄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죽으리라. 이때가 언제냐 하면요 지금 장소는 당시에 이 로마 총독부는 가이사라에 있었고 가이사라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가이사라는 로마식 도시로 헤롯 대왕이 지어서 당시에 사실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이 종교적인 수도지만 모든 통치의 수도는 가이사라에서 이루어진 어마어마한 로마식 도시입니다. 그 원형 경기장 지금 가면요 지금도 거의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게 이 원형 경기장 있고 극장도 있는데 그 극장 위에 이 오디오 시설이 얼마나 잘 됐냐면은 자연적인 오디오 시설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대에 딱 올라가서 노래를 하면요. 자연적으로 이게 확성기가 되듯이 그냥 울려갖고 그 원형 그 경기장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습니다. 참 기가 막히게 된 어마어마한 곳이요. 그 원형 경기장에 탁 지금 가이사라의 모든 시민들과 로마 총독과 뭐 잘난 사람들 다 모였습니다. 그 가운데 막 그냥 특별한 날이라 그냥 다들 곱게 있고 막 그런데 거기서 아그리빠가 은빛나는 왕복을 탁 입는데 그게 막 태양이 저쪽에서 빛이 비치니까 그 은빛이 그냥 막 은이 반사돼갖고 휘황찬란하게 빛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군중들이 보니까 그냥 옛날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아폴로 신을 어떻게 그린지 아폴로는 태양신 아닙니까? 그냥 빛이 있고 아폴로 신 제 생각에는 아폴로가 딱 그랬던가 봐요. 그랬더니 헤롯이 어기양양해가지고서 그러는데 추위 쳤다. 이게 추위 뭔지 몰라요 도대체가. 그런데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것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헤롯이 여기서 막 발광을 하고 몸부림을 치고 그러다가 그냥 거기서 꽥 하고 죽은 거예요. 사람들, 거기 있었던 수만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교회 지도자를 핍박하고 그냥 죽이고 교회를 온통 분란에 빠뜨리면서 이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던 아그리빠가 그 만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냥 천사가 치니까 층이 먹어서 몸부림치고 비명을 지르고 완전히 개돼지 그냥 목 따서 죽듯이 그냥 죽는 꼴을 보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천사는 이렇게 구원과 심판을 함께 관장함으로써 우리들의 성도를 섬기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랬더니 12장 2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발전합니다. 위기 가운데서 교회는 발전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위기 가운데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너무 편안하고 모든 것이 잘 부응했다. 우리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우리 교회 가면은 기도 다 자고요. 말씀 들으면서 편안하게 잠들고요. 답답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성도 간에도 너무 다 화목하기만 해서 그냥. 그런데요, 그런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성도들이 답답할 게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합니다, 여러분. 사업이 막 너무 잘 돼도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문제가 없으니까 사업을 위해서 기도 안 하거든. 당연히 내가 잘해서 사업 잘 되는 줄 알지요. 가정이 너무너무 평안하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육신이 너무너무 강건하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고난은 성도들을 연단하는 하나님의 손길이요. 성도들이 영의 눈이 떠여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앞에 기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내는 그런 도구입니다. 저는 이번 우리 부흥 집회 지금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베드로가 체험했던 이런 특별한 체험을 좀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반드시 천사가 나타나서 뭐 여러분 새사슬 감옥에 갇혔는데 푸는 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지 않았던 놀라운 은사를 부흥집회를 통해서 부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 가지고 부흥집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간구할 적에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 놀라운 영적인 은사를 부어주실 수도 있고요. 정말 방언의 은사를 원하시는 분은 방언을 주실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의 건강이 문제가 있어서 정말 고난받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터치하심에 여러분이 연약한 분들이 강함을 받고 힘을 얻어서 주님을 열심히 섬길 수 있고 교회가 흥왕하게 하는 바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흥집회 여러분 그저 지나가는 집회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만큼 기대한 만큼 꿈꾼만큼 받습니다. 근데 기대가 없고 꿈꾸지 아니하고 계획하지 아니하고 간절한 기도하지 않는 그런 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좀 목표를 정하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금요일도 말씀드린 대로 이번 부흥의 기간 중에 나는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한 가지를 주님 앞에 받고 싶습니다. 그러고서 그걸 적으세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저한테 가지고 오세요. 저도 여러분의 그 소원을 위해서 다 모아놓고 주님 앞에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그럴 적에 베드로에게 체험되었던 그 기적의 역사 여러분 체험하면요 삶이 달라집니다. 예배드리는 게 지금까지는 그저 그냥 주일마다 와서 그냥 지나가는 행사 같았지만 그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온 집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우리에게 능력 주는 예배였음을 깨닫고서 그냥 예배 드릴 때마다 감격이 넘치고 그렇게 감격이 넘치고 능력으로 나오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또 한없는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삶이 바뀌시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할 적에 이웃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적에 그 간증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간증 듣고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오는 놀라운 역사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에 밀려왔던 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 교회가 함께 모여 정말 간절히 기도할 적에 놀라운 천사의 축복을 저들에게 허락하셔서 베드로가 구함을 받고 아그립바가 충이 맞아 죽는 이런 놀라운 체험 성도들이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감사합니다. 주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단조로운 신앙생활에 지친 저희들에게 이번 부흥집회를 통해서 그때 베드로에게 닥쳐왔던 초대교회에 닥쳐왔던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심령 속에 한 가지 간절한 기도의 소망 갖게 하셔서 그 제목 가지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올 적에 주여 저들의 기도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이 변화해서 이제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이 아니오 뜨거운 신앙생활, 신나는 신앙생활, 아버지 정말 만국의 복음을 전하는 신앙생활이 되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오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81장 함께 찬양합니다.